예, 우리 주보에 보시면 올해 제가 표어가 하나님과 플러스 원, 사람과 플러스 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 또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그런 것으로 올해 표어로 삼았고 제가 아마 한 달에 걸쳐서 이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설교하고 제목은 네 개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2018년 첫 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우리 헌금도 할 것입니다. 이런 예배 순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가입니다. 우린 우리가 하는 찬송, 설교, 기도, 어떤 예배 순서로 우린 분명히 보고 느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적으로는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 정말로 사실인가 우리가 그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입니다. 이건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배를 통해서 깊이 만난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것이 나의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었습니다. 느낌이 없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의 자신과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러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갖고 우리가 2018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 남은 고난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스스로 고난을 받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 보면 왜 당신이 크리스천이 되고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할 때에 40%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이다, 행복을 얻기 위함이다, 위로받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바울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을 버리고 위로를 버리고 내 스스로 고난을 찾아가겠다고, 그것도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바울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과 우리는 똑같습니다. 하나의 차이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만약에 바울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선한 것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바울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것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악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예배를 받으시지만 우리 자체는 악이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기사 난 것을 보니까 김동길 교수가 김수환 추경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가 뭐냐면 신문 기자들이 김수환 추경이 여러 외국어를 잘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김수환 추경에게. 추경님은 어떤 말을, 어떤 나라 말을 가장 잘 하십니까? 추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거짓말을 가장 잘합니다. 김수환 추경이 나는 거짓말을 가장 잘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김수환 추기경도 바울도 우리도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죄악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죄악의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로 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땐 선합니다. 우리가 볼 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이나 우리나 김수환 추기경이나 똑같은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선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종종 아기들이 기저귀 가는 것을 봅니다. 똥을 쌌습니다. 오줌을 쌌습니다. 냄새가 쿨쿨 납니다. 아이들은 점잖하게 앉아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옆에 엄마가 보면 애 똥 싼 걸 아는 겁니다. 오줌 싸는 걸 아는 겁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젓하게 앉아 있습니다. 거짓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없는 것처럼 앉아 있습니다. 죄악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없는 것처럼 앉아 있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바울과 김수환 추기경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이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채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 있어서 바울의 간증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 바울이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보세요.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고 직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성경 번역이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개역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개역성경은 우리가 보던 옛날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직분과 경륜이 같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집사, 장로, 권사 하나님의 사람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직분을 따라서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직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경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누굴 죽였습니까? 스테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도가 된다는 것은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믿는 자를 잔해했습니다. 교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잡으러 다녔습니다. 아마 그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의 전도자가 된다는 건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서 가장 크게 걸림돌을 댄 것을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 스테반을 죽인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점을 그 걸림돌을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스테반을 죽인 것 그리고 교회를 핍박한 것이 없었다면 그 사도 바울이 오늘의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겠는가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드시기 위해서 스데반의 죽음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사도 바울, 우리가 본받는 사도 바울이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이런 약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탄생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오늘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 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속에 본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성공이 오히려 내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정말로 크게 성공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았습니다. 모든 것에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축복을 받고 보니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함과 솔직함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나쁜 것은 내가 사람을 물질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다고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 아십니다. 다윗이 세상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은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왕궁을 거닐다가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바세바를 발견한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불행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울의 불행의 시작을 사용하셔서 시편을 쓰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다면 우린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시련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불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불행을 사용하셔서 내 자식을 통해서 언젠가는 아름다운 것으로 귀한 것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 위해서 사는가?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가?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은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 만남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보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2018년 맞이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오늘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26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경륜의 비밀은 만세 전에 감추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나를 믿는 사람으로 저를 목사로 여러분을 장로로 집사로 신도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만세 전에 감추어졌던 비밀이라는 겁니다. 신비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비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 성경은 무스테리온입니다. 영어 번역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가 무엇인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런데 이 비밀은 너희들만 알아야 된다. 너희들만 알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봐 내가 이 비밀을 비유로 말하겠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이 내가 말한 것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비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추운 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헌금하고 있습니까? 왜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고 합니다. 이 추운 날 모터로 차 몰고 멀리 가서 예배 드리고 파킹조차 불편한데 왜 예배를 드리는가?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26절 후반절에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났다는 것은 어두운 밤에 큰 불빛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사건 하나로만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비밀을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 소경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소경입니다. 소경은 눈을 뜨면 뭘 봅니까? 그가 보는 세계는 암흑세계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저 스테인글라스를 바라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색깔입니다. 저 푸른 하늘을 바라봅니다. 꽃을 바라봅니다. 자기가 바라봤던 세상 암흑의 세계인데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화려하다는 겁니다. 아름답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엔 영적 소경이 있습니다. 영적 소경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똑같이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세상은 단순합니다. 그저 세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세상이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면 내가 지금 바라보는 세상 2018년 1월 7일이라는 세상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죽인 자와 살인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눈이 떠지니까 똑같은 세상에 살았지만 그는 예수를 위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거라사의 광인 잘 아십니다. 그가 귀신 들린 자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입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가 살던 세상 시간과 공간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니까 그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새로워진다는 그 말씀됩니다. 영적 소경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비밀 신비를 가진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28절 이 말씀은 올해 우리 표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28절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자 28절 첫 번째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파한다는 것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 영어 번역 보면 proclaim이라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있다면 그분에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파입니다. 왜 내가 받은 복음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구절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파해 보니까 이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28절 그 다음 절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 다음에 각 사람을 권하고 이렇게 합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각 사람을 권하고 할 때 그 권한다는 그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경고했다는 겁니다. 주의를 줬다는 겁니다. 그 영어 번역을 warning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옆에 사람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주의를 주는 겁니다. 이건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경고하는 의미가 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린 어떻게 복음 전하는 걸 배웠냐면, 복음을 전하라면 그 사람 집에 가서 빨래도 해주고 그 사람 도와주고 뭐 그 사람 위해서 여러 가지 해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경고하지 말라, 어떻게 주의를 주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다른 의미에서 경고와 주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냐면, 사람은, 여러분과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세계관에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긍정적 세계로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손해와 이익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계를 법적으로, 질서로 그렇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근데 전도라는 건 뭐냐면 이런 사람의 세계관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합니다. 사람이 똑똑해서, 훌륭해서, 못나서, 부족해서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일생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사고방식, 세계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을 얘기할 때 뭘 가지면, 누리면, 높아지면, 그렇지 않으면 갖지 못하고 빼앗기면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그 세계관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세계관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끝까지 끼고 가는 겁니다. 성화라는 건 뭐냐면, 변화라는 건 뭐냐면 그 세계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들어와서 달라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 세계관을 너희들이 보여주라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걸 책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말로 전도하지만 나의 살아가는 모습으로 상대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야 됩니다.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을, 삶의 내용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황제가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과 진리의 차이를 구분해서 나에게 이야기해보라는 겁니다. 자, 신하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이 사실 같고 진리가 진리 같은 겁니다.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오지만 황제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저 구석에 신하 하나가 있었는데 빙긋이 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그 신하를 불러서 너 한번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얘기해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신하가 예, 네 개의 손가락입니다. 네 개의 손가락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황제가 왜 네 개의 손가락이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황제 폐하가 보고 있는 것은 진실입니다. 황제 폐하 앞에서 사람이 죽었다면 그건 진실입니다. 그러나 황제 폐하가 귀로 듣는 것,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라고 말 안 하고 귀로 듣는 것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이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100번 귀로 듣지만 한 번 보는 것마다 못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황제가 묻습니다. 그럼 왜 너는 답을 네 개 손가락으로 그렇게 대답했느냐? 그 신하가 손가락 네 개를 하고 자신의 눈과 귀 사이를 댑니다. 딱 네 개 손가락이 들어갑니다. 사실과 진실은 가까운 것 같지만 가깝지 않습니다. 아주 먼 것입니다. 눈과 귀는 가까운 것 같지만 아주 다른 것입니다. 사실이 사실인 것 같지만 사실이 아니고 거짓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게 사실을 말하는 사람 끝없이 얘기합니다. 끝없이 속삭입니다. 끝없이 같은 것 갖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면 끝입니다. 이걸 지금 신하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사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맞지 않으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가 되고 진실이 되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후반절 보세요.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28절 보시면 성경에 각 사람이 몇 번 나옵니까? 세 번 나옵니다. 근데 그 각 사람은 헬라어로는 파스라는 단어 썼는데 여기 모든 지혜라는 단어도 파스라는 단어 썼습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의역할 수 있냐면 각 사람의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모든 지혜할 때 어떤 두려움을 갖냐면 아, 나는 세상의 지혜, 뭐 성경의 지식도 없습니다. 그래 가르칠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에게 아주 중요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너에게만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각 사람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지혜가 무엇인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이건 일본에 있던 실화입니다. 일본에서 있던 실화인데 약 30명의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바다 낚시를 나갔습니다. 바다 낚시를 나갔는데 한가운데서 배가 멈춰버린 겁니다. 엔진이 섰버린 겁니다. 통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표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배가 밤이 되도록 아무도 와서 구해주질 않습니다. 밤이 되니까 파도는 높아지고 사람들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불을 켜자. 배에서 불을 켰습니다. 불을 켜서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우리가 떠내려가는 줄 알 것이니까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별안간 소리를 칩니다. 불 다 끄라는 겁니다. 배불 다 끄라는 겁니다. 배불을 다 껐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저 육지에 불빛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쪽을 향해서 배를 최선을 다해서 몰고 나가서 살아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하면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성경의 지식, 말씀의 지식, 뭐 어떤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뭘 말씀하고 있냐면 네 마음속에 불을 끄라라는 겁니다. 너 마음의 불을 꺼버리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수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 불을 활활 키우는 겁니다. 그 불을 키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불빛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의 불빛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런 불이 있다면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 불을 끄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불빛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보이는 겁니다. 그를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이게 전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 때에 그 각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플러스 원하는 겁니다. 사람과 플러스 원하는 겁니다. 그러게 마지막 29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바울의 정말로 경험적인 고백이고 또한 저의 개인적인 고백도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29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의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수고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나는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2018년 첫 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임재가 확인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바울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이 고난을 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전한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 무엇 하시는가? 오늘도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어느 자리에 계신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올 한 해를 한번 살아본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크게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